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로보다 강하고 많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셉이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요셉을 죽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니까 다음 주에 정한주 목사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야곱 가문은 허투루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또 이 족장들의 인생살이가 우리가 보기에 그리 깔끔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게 할 만한 장면들이 군데군데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가문이 그 역사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가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는 이 중요한 약속이 이 가문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사실 이 야곱 가문이 수없이 일어나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면면이 그 가문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훌륭한 면모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가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비롯한 열두 아들과 그 이후에 무수히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하는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 속의 어느 한 시점, 출렁이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시키셨고 또 이집트라는 모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혹독한 7년 기근의 시절을 야곱 가문으로 통과하게 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가 바로 이 요셉이니 그의 위치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중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제 서서히 그 기미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곡절 많은 인생을 산 것,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가문, 야곱 가문을 이어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문은 이집트 고센의 털을 내리고 살기 시작했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옮겨간 이집트라는 나라는 혹독한 가뭄의 시기에 오히려 민족 번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모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도 죽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다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생명의 창조로 그 이야기를 열어간다면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가던 족장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키를 쥐고 있던 요셉의 죽음으로 이들을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개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죽음에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만다는 선언을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숨어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관철되고야 만다는 선언으로 이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이 이 드러난 세상의 역사이자 인간의 운명과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7절은 그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우신 의지, 그리고 그 의지의 단호한 관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압도하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큰 물결은 하나님이 틀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어도 요셉 같은 중요한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죽지 않는다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역사 해석의 준거틀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읽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당시 집권자이던 바로 또한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릴 새로운 인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를 딱 한 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간 요셉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의 일생 안에 점점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과 그 의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보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름에서부터 문제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다른 편에 즉 대적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고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대결 국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려고 하시고 이집트의 왕은 반대로 그것을 막아서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 왕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새 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부족에 야훼라는 신이 있는데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니 그를 꺾어 보이겠다. 또는 야훼라 불리는 거짓 신이 있는데 그 거짓됨을 폭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이런 고상한 생각은 들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저 민족을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아주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지혜롭게 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노역을 시켜 괴롭게 합니다. 그들의 수를 줄이고 약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그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자아내는지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집트가 맞은 비극적인 재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던 그의 의도는 결국 이집트의 남아 장자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집트의 주력 부대들을 모조리 홍해에 몰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 모름에서 왔습니다. 아마 이집트의 왕이라면 당대의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바로는 민족들 간의 그 역학관계를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외교력이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소수민족을 다루는 탁월한 방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소수민족에게 이미 잘 먹혔던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셉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뭐 살다간 시대도 다르고 뭐 민족도 다르지만 뭐 지위와 영향력에 있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뭐 비교해 볼 만한 중요한 사람이 뭐 솔로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바로와 솔로몬이 만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뭐 어느 역사가는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러는데 그건 그분 말이고 우리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와 솔로몬이 만났다. 이집트의 세왕이 오늘 본문처럼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고 했을 때 마침 이집트의 솔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라면 이봐 자네 그건 지혜가 아니야. 왜 그렇게 자기 무덤을 파나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내가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줌세. 지혜는 삐리리야. 삐리리가 지혜가 삐리리라는 게 아니고 관로를 보통 삐리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지혜는 삐리리야. 이 삐리리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자기가 말한 잠언 9장 10절이 들어가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마 바로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명철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지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다름질치는 인생을 사느냐 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애써 뒤로 밀쳐두고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자칫 모두를 망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지는 인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혜롭게 굴자던 바로의 어리석은 도발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하여 그들을 약하게 하고자 했으나 성경은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다는 말이 속으로 앓다, 마음이 약해지다, 불안에 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성해지고 반대로 이집트가 오히려 약해지고 있음을 바로를 비웃듯이 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앞에 부린 그들의 계략과 의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요셉이나 바로가 하나님의 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귀하게 쓰임받다 죽고 한쪽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경거망동하다가 말 그대로 망해서 죽었습니다. 둘 다 죽고 지금도 현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의지는 살아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약해진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고생스러워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요셉 같은 인물을 총리라는 비중 있는 자리에 앉히셔서 일하실 수도 있고 한 강대국의 왕을 망하게 하셔서라도 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아니 오히려 무력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대고 본다면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닌 십부라 부하가 등장합니다. 직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도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산파입니다. 산파니까 나이가 또 많은 또 노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무릎을 칠 만한 좋은 생각이다, 지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받을 때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죽이는 것이 어떻겠니? 뭐 죽여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거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 죽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방비 상태이고 연약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손으로 꾹 누르면 아이들 죽습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제가 갓 태어난 제 딸을 봤는데 어떻게 안을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손으로 꾹 누르면 머리가 쑥 들어갈 것 같고 몸도 쑥 들어갈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첫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약합니다. 산파들이 이 명령 받았습니다. 이 명령 받았을 때 산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예? 죽음이죠. 아이들을 죽이든 명령을 거슬러 자신들이 죽든 죽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산파의 일이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생명 탄생의 신비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살리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데 이제 반대로 죽여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습니다. 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풀만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총리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닌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이 산파들에게 있는가? 물론 있지요.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직업과 지위에 따라 더하고 덜한 것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나이도 들어 무력한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로가 죽이라고 했을 때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에 그들은 아이들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살았습니다. 바로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지혜입니다. 다른 이들이 잘 되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모두가 사는 지혜입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산파들도 살았습니다.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번성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질주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의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노동을 시켜도 번성하고 아이들을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십니다.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지혜가 또 그들의 선택이 모두를 살리고 번성하고 흥왕케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매일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바로의 지혜가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딜레마를 깨버리고 모두가 사는 기가 막힌 해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답 없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의외의 답을 찾아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마지못해 바로의 지혜를 따르며 망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의외의 답을 제시함으로 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순명하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브라 부아 이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사실 그들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과를 알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어도 그것에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관철시키고야 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바로가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착취해도 오히려 그들이 약해지기는커녕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거듭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를 보면서 그의 어두운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단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불려간 산파들이 왕에 보고하는 장면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그 어조에서 서슬프런 기운이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죽일 것을 작정하고 그들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라는 신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산파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18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산파들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약이나 올리자 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어차피 애굽인보다 우리가 체구가 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로가 물었겠죠. 그래, 그 집 아이는 가니까 벌써 태어났다고 치자. 그럼 그 옆집 아이는 왜 살려두었느냐? 산파가 그 집도 가니까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바로가 그럼 그 앞집은? 거기도 우리가 가니까 벌써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옆마을에 있는 남자아이들도 너희가 가니까 벌써 태어나 있더냐? 네. 이쯤 되면 바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의자를 꽉 쥐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자. 그렇다면 너희 옆집은 어떻게 된 거냐? 문만 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집도 이미 너희가 가니까 아이를 낳아버렸더냐? 네. 이를 악물고 심지어 이렇게 물었겠죠. 네, 그 집 여인도 너무 힘이 좋아 대문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대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부르겠죠. 여봐라, 짐을 능멸하는 이 요망한 것들을 끌어내 당장 목을 치라. 이게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성하게 걸어나올 수 있습니까?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흥황해졌습니다. 이 산파가 그 바로 앞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인들이 건장해져서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았다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떠한지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파들이 해산하는 집에 갔을 때 아이가 이미 태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가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지친 얼굴로 다리 사이에서 피가 엉긴 어린 것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그 어미의 입에서 야훼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감사가 신음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피덩이는 버둥거리고 사람들은 아이를 닦아주면서 여호와께 기원드립니다. 장엄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피덩이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가 자라갈 때에는 우리의 이 고통이 끊어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이 이 피덩이에 대해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사람들이 또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안고 피를 닦아주면서 히브리인들이 그런 히브리인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산파들이 다른 집에 갑니다. 고된 노예 생활로 고통하는 이 민족 백성들의 입에서 새 생명 탄생을 기뻐하며 야훼께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집에 가도 이런 아름다운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이 비상한 일을 보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 눈물, 찬양,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 민족이 결코 이대로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덩이들의 탄생과 그 생명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민족이 지금은 고된 노역으로 고통 속에 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창성케 됨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그 생명 탄생의 현장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꺾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보고한 것은 가기도 전에 아이가 낳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탄생의 그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살아계심을 본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를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건장함이, 즉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이 그들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출생과 생명력은 범접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보고하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확신에 차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히려 바로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말없이 그 산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읽는 데 실패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연약하고 초라한 산파들은 생명의 태어남을 통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약속, 의지를 읽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산파들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이 산파들은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상한 뜻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파로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총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산파와 같은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 하는 망하는 지혜입니다. 바로의 지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아오는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총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와 같이 되게 하시어, 비록 산파와 같지만 세상의 바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굴복시키고 세상의 생명을 해법을 제시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